오늘은 켈빈의 기독교 강요 54번째 시간으로 칭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래전에 성경 공부를 인도했을 때의 일입니다. 예수님을 잘 모르는 분들과 성경 공부를 하게 됐는데,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구원하는 도리를 설명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원자 대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려면 사실 선행 조건이 필요해요. 선행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죄인임을. 왜냐하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나 예수님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라고 하는 구절을 주목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2장에서는 이 구절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듯이 죄인에게, 의인에게는 예수님이 필요가 없고 죄인에게 필요한 분이 예수님이라고 이제 설명했지요. 우리가 자신을 죄인으로 인정하는 것이 주님 앞에 이르는 첫 단추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죄라고 하는 것은 인간 세상에서 꼭 감옥 가는 죄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이 모두 다 죄입니다라고 그 성경 공부에서 그분들을 이렇게 설명해 드리면서 이제 예로 들었던 것이 뭐 살인죄, 간음죄, 남을 미워한 죄, 우상 숭배한 죄 등등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드린 죄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 대부분의 그때 성경 공부 학생들은 자신의 죄인임을 순순히 이제 자백을 했지요. 근데 그 성경 공부 모임에 한 70대 초반에 할머니가 한분 계셨었는데, 갑자기 그분은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주장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자신은 죄가 없다는 겁니다. 일순간 당황했지만 저는 그분께 종종 죄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기억력이 희미해져서 그러실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찬찬히 어린 시절부터 돌아보시면 자신을 제대로 알수 있을지 모른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자신을 어린 시절부터 돌아보실 수 있도록 도움말을 드렸지요. 혹시 어리셨을 때 부모님 말씀에 불순종한 적이 한 번도 없으셨나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한두 가지씩은 다 기억하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그랬더니 참으로 놀랍게도 그분은 한 번도 없으셨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는 부모님께 한 번도 불순종한 적이 없고, 부모님 말씀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고, 부모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야, 정말 놀라웠어요. 제가 속으로 해서 정말 강적을 만났구나, 오늘.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차차 인간관계 하나씩 한번 여쭤봤지요. 형제와 싸운 적 없습니까? 자기는 한 번도 싸운 적이 없고, 한 번도 형제를 힘들게 한 적이 없고, 남을 싫어한 적도 없고 욕한번한적 없고 자기는 죄가 없다는 겁니다. 이때부터 승부욕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취조실에 검사가 됐습니다. 막 진땀을 흘리면서 그분의 죄를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던졌는데, 그분은 태연하게 고개만 저을 뿐이어서 자기는 죄가 없다는 겁니다. 그분이 한 개도 죄 지은 것 없고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러운 점 없다고 하시니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졌어요. 성경 공부는 그야말로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진도를 나갈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자신의 죄인인 것을 아십니까? 복음을 전해보면 뜻밖에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기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어떤 분은 죄인이라고 하면 안색이 변하고 막 분노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딴에는 남들보다 성실하게 살려고 했었는데 자기보고 죄인이라고 하니까 마음이 불편해지셨던 겁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죄인임을 인정하기 힘들어하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걸 힘들어하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잘못된 판단 기준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죄가 아닌 것, 판단 기준이 있잖아요. 요거는 죄고 요거는 죄가 아니고. 근데 이 판단 기준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보통 인간 세상 법정에서의 판결로 자기 죄의 유무를 결정하지요. 자신의 유무죄 여부를 판단하는 게 인간 세상의 법정의 판결 여부로 결정합니다. 세상 법정에서는 죄인으로 판결하기 전에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presumed innocent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죄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묵비권 행사할 수 있고 변호사 선임할 수 있고 자신을 얼마든지 변호할 수 있습니다. 죄인으로 증명되기 전에 법정에서 증명되기 전에는 I am innocent 죄인이 아닙니다. 게다가 인간 법정에서의 판단 기준은요 사람마다 다르고 나라마다 달라요 여러분 아시죠? 세상법이 나라마다 다른 거 사람의 도덕성이 그 나라마다 좀 다른 거거든요. 한국 사람, 미국 사람, 유럽 사람, 아프리카 사람.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르니까 이게 판단 기준이 사실 좀 상대적인 거죠. 그리고 법 적용도 다릅니다. 한때 한국은 간통법이 있었습니다. 간통이 범죄였었던 때가 있었다고요. 그러나 이제 간통죄는 더 이상 죄가 아닙니다. 간통을 저질러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홍신소가 망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이 뒷조사하는 흥신소가 굉장히 흥했었는데 간통죄가 사라지고 나니까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숨어서 부적절한 애정 행각을 벌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법정에서 간통은 더 이상 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죄가 아니니까 죄의식을 가질 필요도 없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사람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하고 하나님의 법정에서의 유무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 죄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에 비추어진 인간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서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게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우리 생각했던 나이팅게일 있고 페스탈로치 있고 뭐 여기 슈바이쪼 있고 막 떠오르잖아요.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요. 또 그런 자에 또뭐 이채석 신부님 뭐 해가지고 뭐 수단의 성자 이렇게 이런 사람들 꽤 있는데 하나도 없다니 성경에 이게 성경이 틀린 거예요? 아니면 우리 생각이 틀린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은 계속해서 이어서 모든 사람이 every single person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선언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다는 이 말씀이 남녀노소 빈부귀천 할것 없이 모든 인생에 대한 하늘나라 법정의 최종 판결입니다. You are sinner like it or not.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착각에 빠지는 이유는 사실 이 판단 기준 때문입니다. 인간의 판단 기준은 늘 상대평가거든요. 남보다 나으면 내가 좀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오래전에 저는 마이클 졸던이라고 하는 농구 황제에게 참 매력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환상적인 몸놀림으로 신들린 듯이 경기를 막판 뒤집기로 이기는 것을 보면 큰 감동을 받곤 했었습니다. 그분은 특히 점프력이 발군이었습니다. 자기보다 아주 키가 더큰 선수들 위로 그들보다 더 높이 뛰어올라서 하늘에서 내려쫓는, 내려꽂는, 그렇죠? 아, 덩크슛은 보는 이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탄성을 자아내게 했습니다. 놀라운 플레이예요. 그래서 그분의 별명이 에어 졸던 아닙니까? 하늘을 날아다니는 졸던이라고 해가지고. 아, 저와 비교하자면 그분은 말할 수 없이 높으신 분입니다. 이 땅의 기준에서 보면 저와 뭐 키도 저보다도 크다고 볼수 있지만 이 땅에서 기준해 보면 정말 저는 그분의 발꿈치도 못 따라가죠. 언젠가 이렇게 점프하는 걸 봤는데 그 농구 그 림이 있어요. 림이. 근데 림 거기에 그냥 얼굴이 그렇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렇게까지 점프를 높이 뜨더라고요. 이야, 정말 대단합니다. 저는 두 손으로 뛰어도 안 닿아요. 근데 거기를 그냥 이렇게 올라가는, 야, 대단히 점프를 많이. 이 땅에서 기준으로 보면 저는 그분의 발꿈치도 못 따라가요. 근데 하늘에서 보면 어떨까요? 달나라에서 그분이 뛰는 거 보고 내가 뛰는 거 보면 무슨 차이를 느낄 수 있겠냔 말입니다. 네? 굳이 달나라에 갈 필요도 없어요. 비행기에서 땅을 내려다본다고 할지라도 그분과 저는 점프력에 아무 차이가 없어요. 네? 비행기에서 보면은 마이클 조던이 뛰는 거나 제가 뛰는 거나 무슨 차이가 있겠냐고요. 태산이 높다 하되 땅에서는 높은 거지요. 하늘에서 볼 때는 메이로다. 이 땅의 기준에서는 상대적으로 아무리 높아 보여도 사람의 의, 상대적으로 아무리 높아 보이는 사람의 의라도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태산이 높다 하지만 하늘 아래 메라고요. 사람의 기준으로는 나와 나의 차이가 대단해 보입니다. 뭐 우리는 뭐 슈바이처 박사님 못 따라갈 것 같죠. 예. 이 땅의 기준에서 본다면,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에서 본다면 모두 다 50보 100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도토리 기저귀. 예. 아, 그냥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정말 달라져요. 아, 한국에서는 살갗이 조금 하얘신 분이 있었습니다. 아, 그래서 우리는 참 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복 많이 받았다 말이지. 우리도 좀 하얀 분을 좋아하잖아요, 다. 예. 또 좀 까무잡잡한 분이 계시고요. 그런데 한국에서 좀 하얗다는 분이 북구 유럽 출신의 새하얀 피부의 백인들을 만나게 되니 한국인의 피부는 절대 하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 이게 기준에 따라서 달라진다고요. 아프리카에 가보니까 한국분들 좀 까무잡잡하다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가 뭐 별명도 지어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아프리카에 가보니까 정말 석탄 색깔의 사람들도 있어요. 석탄 색깔 정말 어마어마한 까만. 한국인의 피부는 절대 까만 게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리 까맣고 아무리 하얗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자연 안에 있는 흰색과 까만색과 비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우리 눈으로 볼 때 우리 손은 대체로 깨끗하지요. 그러나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이 손으로 음식을 집어먹기에는 너무나 불결할 정도로 더러운 것이 인간의 손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휴대폰 있잖아요.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 이게 화장실보다도 더 더럽다는 거 아세요? 우리 눈에 안 보여서 우리가 들고 다니는 거죠. 어떤 기준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결과가 너무나 달라지는 겁니다. 인간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생각해 볼 때 아무리 완전하고 깨끗하고 그렇고 선하다고 말한다고 할지라도 사람의 기준에서 절대 그렇지 않은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주님 앞에는,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다. 이게 시편 143편 2절 말씀입니다.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다. 사도 바울도 얘기합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알지 못하나, 자기가 생각할 때는 나는 자책할 게 없어요. 어쩌면 그 할머니 말이 맞는지도 몰라요. 내가 볼 때는, 내 눈에 볼 때는 나는 죄인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4절. 죄에 대한 인간의 판단 기준과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눈의 시각이라는 게 이게 2.0밖에 안 되잖아요. 2.0. 예. 멀리 있는 거 못 본다고요. 아주 멀리 있는 거, 아주 가까이 있는 것도 못 보고요. 진짜 깨알 같은 글씨 잘 안 보인다고요. 깨알 같은 글씨 보인다고 하시는 분들은 깨알을 아직 못 보셨어요. 깨알을. 예. 그 눈 자랑한 게 아닌 게요. 예전에 요만한 데다가 성경을 갖다가 집어넣어 써놓은 거 봤어요. 요만한. 예. 저기 그 이집트 같은 데, 박물관 같은 데 가면 성경이 진짜 요만해요. 예. 근데 거기다가 아주 현미경으로 이렇게 현미경 같은 거 사용해가지고 그거 안 보여요. 글자 하나도. 그러니까 정말 눈 자랑해서는 안 되고, 들린다는 거 자랑해서는 안 되고, 아직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준으로 자꾸 판단하면 자기는 남보다 낫다고 그죠. 남보다 낫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맞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기준에 있어서는 50보 100보, 죄에 대한 인간의 판단 기준과 하나님 판단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인간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합니다. 두 번째, 사람들이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기 어려워하는 이유는 죄와 관련해서 사람들은 오직 겉으로 드러난 행동만을 문제 삼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고서 우리가 죄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열 개 물속은 안다고 한 채 사람 속은 알 수 없다고 하는데 인간은 사람의 마음을 감찰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한때 일본에서 황혼 이혼이 이슈가 되었던 때가 있죠. 한국도 많이 닮아가고요. 이게 얼마나 남편들에게 큰 충격이 되냐면 평생을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아내가 고분고분하게 잘 살았던 겁니다. 항상 순종하고 웃으며 하이 잘 내줘야 했던 바로 그 아내가, 일본인 아내가 얼마나 사근사근합니까? 얼마나 복종적입니까? 얼마나 정말 남편에게 잘해줍니까? 근데 이 아내가 남편의 직장 은퇴와 함께 이혼장을 내밀어서 기겁을 하게 만드는 거지요. 남편은 은퇴하면 아내와 함께 제2인생을 살 꿈을 꾸고 있었는데 아내는 완전히 다른 생각으로 살았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뒤늦게. 열 길 문 속은 알아도 한채 사람 속은 알수 없다고 인간은 사람의 마음을 감찰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얼마든지 우리는 언제나 위선적으로 행동할 수 있지요. 속으로는 미워 죽겠으면서도 겉으로는 웃고 사랑한다고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속으로는 더러운 생각을 품고서도 겉으로는 깨끗한 척 말하고 행동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바리새인의 의를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이여 말씀하시면서 마치 회출한 무덤처럼 속에는 죽은 뼈가 가득하면서도 겉은 멀쩡한 모습이라고 통렬하게 지적하셨습니다. 사람을 진짜 더럽게 하는 것은 사람 마음에 있는데 그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게 진짜 사람을 더럽히지 우리는 모르고 산다는 거죠. 우리 마음에 든 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그리고 비방이 있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그래서 성경은 사람의 행위가 모두 자기 보기에는 정직하고 또한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할지라도 잠언 16장 2절 하나님께서는 심령을 관찰하신다 말씀했습니다. 외모가 아니라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늘 행동의 순결이 아니라 의지의 순결, 내 마음에 감춰져 있는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 마음의 순결을 중요시하십니다. 성경은 그 형제를 그래서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 했고, 예수님께서는 간음치 말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간음했다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 숨은 동기가 겉으로 나타난 행동만큼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앞에 그 속마음까지도 모두 드러나게 되는 인생은 그 누구도 죄의 심판을 면할 수 없지요. 반드시 심판에 이르게 됩니다. 요셉의 열한 형제들 얘기하세요. 요셉이 자기 열한 명이 똘똘 뭉쳐가지고 자기 동생을 죽이겠다고 처음에 그렇게 작정했었습니다. 자, 서로 입을 맞춰서 우리가 오늘 한 행동에 대해서 입을 맞추고 절대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말고 꿈꾸는 자 동생 요셉을 죽이고 아버지 야곱을 속이기로 결의했지요.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죽이기로 했던 계획이 약간 변경이 됩니다. 일부 수정이 돼서 요셉을 죽이기보다는 그래 애굽에 팔아넘기자. 돈도 벌고 공도 알도 먹고 공도 먹고 해가지고 요셉을 애굽에 팔아넘기기로 마음을 먹고 요셉을 정리한 후에 아버지에게는 요셉이 악한 짐승에 뜯겨 죽었다고 그러니까 짐승의 피를 묻힌 요셉의 옷을 갖다 주어서 아버지 마음을 크게 고통스럽게 합니다. 저들은 요셉에 관한 이야기를 무덤까지 가져가기로 작정하죠. 11명이. 아, 대단히 입이 무거웠던 사람들이에요. 끝까지 안 걸렸으니까. 하여튼 그렇게 11명이 십수년 동안 자기 동생을 죽이고, 아니, 팔아버리고, 그러고 입을 닫았습니다. 오랜 세월 아무도 동생 요셉에 관해서 입 열지 않았지요. 이렇게 요셉의 일은 영원히 묻혀질 진실이 되는 듯 싶었습니다. 근데 그 후에 누가 알았겠습니까? 요셉의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줄. 그리고 하필이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형제들이 애굽까지 내려가게 될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형제들이 요셉을 만나게 될줄 누가 알았겠냐 말입니다. 만났을 뿐만 아니라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목숨을 사정하게 될줄 누가 알았냐 말입니다. 야, 진짜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때만 해도 형제들은 자기의 생사 역탈권을 쥔이 요셉, 그 앞에 요셉이 앉아 있었는데 그 요셉이 이게 다 거기 화장하잖아요. 애굽 사람들은 다. 그러고 말을 애굽말을 하니까. 아,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기 동생을 꿈에도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또 십수년이 지났고. 그런데 이게 참 흥미로운 장면이 이런 거예요. 요셉은 다 알고 있어요. 형제들의 죄를. 아무도 모르는 형제들, 왜냐 자기가 당사자니까. 예. 아무도 몰라. 아빠도 모르고 엄마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 그 11명 그 원수들 자기네들끼리 입딱 맞춘 그 사람들만 아는 죄예요, 이게. 아마 형제들은 끝까지 자신들이 무죄를 주장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요셉이 막 다그치죠. 여러 가지 일들을 벌리면서. 그랬을 때 유다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유다의 고백이 위대합니다. 유다가 왜 그렇게 형제 중에서 으뜸이 될수 있어요? 여기 이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44장 16절이었는데요. 유다가 가로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이때만 해도 상대가 누군지 몰라요. 어떻게 우리의 정직을 나타내리까?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종들의 죄를 적발하셨으니,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종들의 숨은 죄를 드러내셨으니.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 근데 그 죄가 드러난다고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모르면 죄가 아닌 줄 알아요. 나만 아는 마음의 죄는 들키지만 하면 괜찮은 줄 압니다. 그래서 죄인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아무도 몰라. 나만 알아. 아무 일도 없으리라 생각해요. 그래서 뻔뻔하게 무죄를 주장하고 자신은 죄인이 아닌 척 행동합니다. 남의 잘못에 대해서는 엄하게 행동하고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늘 돌멩이를 들고 가늠하던 현장에서 잡힌 여인, 드러난 죄에 대해서 남을 함부로 정죄합니다. 그러나 나만 아는 숨은 죄를, 마음의 죄를 첫째 하나님이 아시고, 둘째 자신이 알고, 셋째 온 자연 만물이 아는 겁니다. 새가 봤고, 식물이 보고 있고, 동물이 보고 있고, 땅이 보고 있고, 하늘이 보고 있고, 다 드러나게 된다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러난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가장 현명한 자세는 자기 숨은 죄를 감추고 안 그런 척 위선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 아시거든요. 다 안다고요. 다 아는 하나님 앞에서 늘 통회하는 심정으로 주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간구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난 행동만을 문제 삼지만 하나님께서는 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마음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그 주님 앞에 마음으로 긍휼하심을 구하고 은혜로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왜 죄를 몰라요? 겉으로 드러난 행동만을 자꾸 죄로 문제 삼기 때문에 숨은 죄는 생각하지 않으니까. 자, 세 번째, 우리 자신이 죄를 모르는 이것도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건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해서 그래요. 자기 의를 세우는 것이 교만입니다. 교만은 자신 안에 자기 의를 세우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밖에도 때로는 굉장히 선한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훌륭한 사람처럼 비춰지기도 하고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보다도 교만이 없어요.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르고 훌륭하다는 점들을 마치 바베타 쌓듯이 쌓아 올리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자기 의를 세우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에 정말 역설적으로 절대 복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자기 의를 쌓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뭐 많은 인류에게 뭐 성자로서 여겨지는 사람들 대부분이 그래요. 공자, 소크라테스 대부분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정말 인류,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사람에게 사랑받는 것이 하나님께 미움받는 것이다. 이게 그 뜻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훌륭한 사람, 위인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정말 슈바 있죠. 아프리카의 성자. 너무나 거룩하고 선하고 훌륭해서 예수님이 필요 없는. 너무나 거룩하고 선하고 훌륭해가지고 하나님이 필요 없는. 자기 인생을 자기 자신의 선행으로 꽉 채워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의가 좀더 필요 없는.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존경을 받지만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 그러니까 슈바이처 박사께서는 급기야 신학 박사이기도 했는데 예수 십자가의 무용론을 주장하기까지 하죠. 선한 행실은 많았지만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에 의해 복종하지는 않았던 겁니다. 슈바이처 박사에 대한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역사의 수레바퀴를 멈추기 위해서 그 앞에 섰지만 역사의 수레바퀴는 예수님을 깔아뭉개고 그냥 지나갔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실패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도대체 어디서 이렇게 대담하게 될수 있었을까요? 그거는 자기 의를 차곡차곡 쌓다 보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의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분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방법은 오히려 자기를 비우는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제일 무서운 죄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스스로의 의를 세우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교만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가운데 가장 착한 사람이 가장 위험한 사람이에요. 이게 굉장히 역설인데 그래요. 자기를, 그러니까 그런 경우 있잖아요. 나는 정직하게 살고 난 바르게 살고, 가장 위험한 분이에요. 예수가 필요 없어. 예수 없이도 나는 정직하게 사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의인을 부르러 온게 아무 nothing to do with Jesus.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방법, 뜻밖에도 자기를 비우는 겁니다. 자기 의를 모두 비우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그리스도의 의를 채우는 거. 성경은 사람이 의는 하나님의 의와 비교할 때 누더기 같다 했어요. 누더기 옷을 벗고 그리스도로 옮기는 것. 뜻밖에도 제대로 채우려면요, 비워야 된다는 거 아십니까? 비워야 돼요. 저는 수영을 참 오랫동안 잘 못했어요. 지금도 못해요. 어렸을 때 이제 수영장을 가서 배워야 되는데 그게 환경이 아니었어요, 어렸을 때.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지고 언젠가 수영을 배우러 갔는데, 아니 25m를 못 가는 거예요. 뭐 팔젓는가 다 이론은 아무 상관이 없더라. 물속에만 들어가면 숨을 못 쉬겠어요. 죽겠어요, 그냥. 그래서 깨달은 게, 아, 이 호흡법을 알아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그냥 이 호흡법이 안 되니까 엇박자 맞고 막물 들어갔을 때 마셔버리고 그냥 공기를, 그러니까 물하고 함께 들어가고 나왔을 때 뱉어버리고, 이게 안 돼. 호흡이 안 되는, 호흡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아, 근데 누가 가르쳐 주더라고요. 음파를 잘해야 된다, 음파를. 음파. 이거를 잘해야 된다. 음파.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게 음이 이렇게 코로 이렇게 내쉬고 파가 이렇게 또 내쉬는 거거든. 근데 내쉬기만 하는데 어떻게 숨이 들어가냔 말이에요. 이게 수학, 이게 이론이 아니야. 파. 이게 어떻게 파인데. 그런데 이게 진짜 기가 막힌 진리가 그 안에 숨겨지는 거야. 다 뱉어야 들어가더라고, 숨이. 꽉 짜야지 짧은 시간에 확 들어가더라, 공기가. 짧은 시간에. 야, 그걸 그렇게 몰랐을까요? 하나님이 의를 뺑뺑하게 채우려면 내 의를 다 버려야 돼요, 그거를. 그 누더기 같은 의를 갖다 차곡차곡 쌓아뒀으니까 별것도 아닌 거. 그냥 우주 공간에서 보면 마이클 존슨이나 나나 뛰는 거 뜀박질 똑같은 거. 예. 슈바이처 박사나 나나 우리 인생에서 볼때 자기가 좀 높아 보이는 거지.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께서 볼 때는 그나 나나 뛰는 거 똑같아. 제자리 뛰기예요. 50보 100보 도토리 키재기. 근데 그걸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놓친단 말입니까? 음파가 안 돼, 음파가. 하다가 그냥 물속에 계속 잠기는 거예요. 정말 불쌍한 인생들이 많아요, 그렇죠? 되게. 교만은 남을 무시하는 마음이 아니라 자기 안에 의를 채우는 행동입니다. 이거 정의를 꼭 제대로 잡으세요. 세상에 말하는 교만과 성경에 말하는 교만이 달라요. 교만은 남을 무시하는 태도가 아니라 자기 안에 의를 채우는 행동입니다. 반대로 겸손은 마음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굴복시키는 상태입니다. 자기 자신의 비참함과 핍절한 상태를 그대로 깨닫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무너져 내리는 상태, 그게 겸손입니다. 이 겸손을 잘못 이해하면 마치 그저 이금벼가 이렇게 고개를 숙인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꽉 채워진 사람이 꽉찬 지식을 갖고도 자신을 낮추는 거. 그러나 성경의 겸손은 그게 아닙니다. 나는 그 어떤 상태도 불가능한 죄인, 그냥 빈 깡통임을 그대로 인정하는 거. 하나님 앞에 아는 거 하나도 없고 잘난 거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절대 의와 비교할 때 나는 반딧불보다도 못한 존재라는 거. 나는 진짜 버러지 인생이라는 거.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라. 그걸 갖다가 그대로 인정하는 거. 자기를 온전히 비우는 그때 음파. 그때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훅 들어와서 채워지게 된다는 겁니다. 한 번에 채워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의가 채워졌을 때는 슈바이저 부러워할 게 아니에요. 그게 그 다음에는 자기가 만든 거는 다 바벨탑이에요. 그건 다 허물어지는 거고 하나님의 인정도 못 받아.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서 채워지는 하나님의 의는 영원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할 거라고요. 그리고 그것은 완전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이시거든요. 사람이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는 까닭은 자기가 선하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의를 많이 차곡차곡 세워놔가지고 이게 아까운 거예요. 별것도 아닌 게. 그래서 그걸 비우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하나님의 의를 인정하지를 않아요. 바리새인이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멀리하셨던 겁니다. 사실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으로 아는데 아니에요.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가장 착했던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던 사람이고 바르게 살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고.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세리와 죄인들을 칭찬하셨어요. 이유가 뭐냐? 오늘 본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건 제사가 아니라고요. 너희들이 하는 그 모든 제사라고 하는 인간의 정성이거든요. 공로거든요. 내가 뭔가를 하는 거거든요. 네가 죽었다 깨어나도 하는 그 모든 것이 내게 만족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나의 긍휼을 원하라, 긍휼을. 나는 이 땅에 너희를 불쌍히 여겨서 세상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긍휼을 받으라.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너희가 그냥 죄인됨을 인정한다면 죄 용서받을 수 있지만 네가 죄인이 아니라고 하니까 네 죄가 그대로 있는 거다. 해결이 안 된다, 해결이.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있는 상태를 그대로 인정하고 죄인임을 인정하고 정말 할수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근데 인생을 살다 보니까 저는 정말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는 젊었을 때는 저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꿈 가졌다가 나이가 들면 아예 그냥 우리 동네나 좀 변화시켰으면, 좀더더 나이가 들면 아 우리 가정이나 좀 변화시켰으면 좋겠다. 나중에 좀더더 나이가 들면 내 아내, 내 자식. 근데 이것도 다 아니에요. 결국 나도 변화가 안 돼, 나도. 내가 그렇게 미울 때가 많아요. 원하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않은 일을 뭐가 이렇게 문제가 많은지, 이렇게 뒤틀어져 있는지 사람이 잘안 돼요, 이게. 그냥 진짜 좌절이 커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인정하는 게 겸손이라고 얘기해 주니까 얼마나 감사하냔 말이에요. 이거를 내가 왜 이렇게 늦게 깨달았을까? 나 원래 이렇게 안 되는 사람이었는데, 그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되는 것처럼 내가 교만하게 살았던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긍휼이에요. 네 자신이 안 된다는 것을 그대로 인정하라. 그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는 것을 그냥 받아들여라. 나는 바로 너같이 불쌍한 인생을 위해서 온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씀이거든요. 사람이 자기 죄를 모르는 세 번째 이유는 자기 의를 힘써 세우는 교만 때문입니다. 늘 겸손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드렸던 성경 공부 시간에 그 할머니, 그 할머니가 제가 아마 진땀 흘려가지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 할머니도 같이 노력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진정성 있게 계속 이렇게 뭔가 이렇게 드리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이분이 뭔가 그 이렇게 분위기에 이제 좀 이렇게 마음이 열려셨던 것 같아요. 그분이 드디어 찾아내셨어요, 자기의 죄를. 예. 한 시간 정도 서로가 그냥 힘을 다해서 찾다 보니까 하나 찾았는데 자기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죄를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오래전 얘기니까 벌써 일사후퇴 때인가요? 그때 이제 북에서 이제 내려오셔가지고 부산에서 피난 생활을 할 때, 그 피난민들이 다 이렇게 이제 판자촌 만들어서 사는데, 자기 뒷집에 있는 무슨 어떤 아낙하고 그 무슨 밥 문제 때문에 쌀 가지고 그냥 그렇게 싸웠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때는 정확한 문제가 연세가 드셔가지고 지금 모르고 잊어버렸는데, 하여튼 그 문제 가지고 그렇게 박터지게 머리끄댕이 잠그고 싸우고 그래요. 정말 진짜 지금도 생각하면 이가 갈린다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미웠었다는 거예요. 야, 근데 그 죄를 찾아내는데 우리가 한 시간이 걸렸어요. 한 시간이. 아, 엄청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자기 죄를 인정하는 순간에 그때 구원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평화를 주셨어요. 바로 그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야단치기 위해서 죄, 너희 죄인이라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니, 의사 앞에 나갔는데 의사가 우리 야단치기 위해서 여기 뭐 암이 있습니까? 이런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아니죠. 암세포가 있습니다. 지금 간이 부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뭐 이런 얘기하는 까닭은 고치기 위해서죠. 고치기 위해서. 간이 부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부은 것처럼 행동하면 누가 손해입니까? 나만 손해죠, 사실은. 딱그 죄를 발견하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죄를 위해서 오셨고, 우리 할머니를 예수님이 정죄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그 죄에서부터, 미움에서부터, 그 죄의 싹쓴 사망이 된그 대가로부터 할머님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 할머니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감격적으로 그 할머니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더라고요. 내 자신의 의가 아니라 내가 잘한 걸로 난 사랑한 것으로서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내가 착하게 산 것으로서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라 내 죄를 인정하는 것으로 하늘나라 간다는 거. 이게 그래서 복음인 겁니다. 여러분의 숨은 죄가 무엇인지는 알수 없지만 항상 주님 앞에 정직하게 자신의 삶을 그대로 고백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늘 천국의 능력을, 천국의 기쁨을, 구원의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를 다시 듣습니다. 내가 정말 선한 행실의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의롭다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알고 보니까 내죄 그대로 고백하고 나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할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우리 죄를 자백할 때 주님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죄에서 불의해서 깨끗게 하시고 구원하신다는 내용을 다시금 붙들게 해 주셨사오니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늘 죄를 자백하는 신실한 믿음으로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아들이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